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윈블든 컨그리게이션에서도 예배 잘 드렸고 또 여러분 와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 기구 갖다가 다 설치하고 이거 작동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다 하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영국 사람들 교회 개척할 때에 초등학교 강당에서 모였거든요. 그때 우리는 전부 가져갔다가 거기다 놔두지 학교에 놔두지 못해가지고 다 가져갔다가 다 가져와가지고 설치하고 그렇게 하면서 매주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찍 나와서 수고하는 분들 수고가 아주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드리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찬송 부르면서 생각이 났는데 아까 찬송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66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세 가지 항목이 나와요. 거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우리말로 돌보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가진 분들 대본에 볼 수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esteem 할 것이거니와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esteem 한대요. 존귀히 여긴대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존경까지 한대요. 이런 거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떨고 그 말씀을 받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 드리고 또 마음을 합해서 주님께 예배 드리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심령의 통회함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또 저를 볼 때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부족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줄 알고 그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리라 결심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계셔서 성령께서 결혼하신 말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가져왔는데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사슴과에 속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남서부,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접해 있는 칼라할리 그 사막에 주로 살고 있는 그런 사슴과의 동물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아주 예쁘고 귀티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높이 뛰기를 2m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용맹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복은 용맹과 끈기와 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남아공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절벽 밑에서 수천 개의 스프링복의 마른 뼈다귀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프링복은 보통 20마리 내지 30마리가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하는데 어떤 때는 수천 마리, 심지어는 만 마리도 넘게 같이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는 스프링복들은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뭐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밟혀가지고 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앞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밀치고 또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앞서려는지 알고 뛰었는데 모든 사슴들이 다 뛰다 보니까 나중에는 왜 뛰는지도 모르고, 한번 사진 보세요. 얼마나 최고속으로 달리는지 무시무지하게 빨리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형지물을 잘 모르는 사슴들이 앞에 절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 달려오는 가속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냅다 그냥 같이 가다가 다 절벽에 떨어져서 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것은 현대인의 삶과도 유사한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남들이 열심히 뛰니까 나도 뛰고 또 열심히 뛰고 그런 있는 경우들이 많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앞만 보고 막 달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또 뭔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나도 있는 힘을 다하여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모두들 힘이 많이 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흔히 우리는 또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변을 보고 당황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또는 나를 들여다보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럴 때 이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는 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 나의 도움이 산을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도움이 온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수록 위를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청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혹 우리의 미래에 관한 그 불확실한 것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있을 때면 우리는 더욱더 많은 힘을 내서 달리게 되는데 그 달리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창조된 내가 독특하게 해야 할 어떤 독특한 일과 독특한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잘 모르고 대중에게 휩싸여서 열심히 뛰기만 한다면 내 인생에 꼭 맞는 최선의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생각하고 또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쁠 때에 불확실한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가끔 서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하고 진지하게 삶에 관한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청년들이 해야 하는 네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즉 왜 태어났으며 왜 사는가? 세 번째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신은 있는가? 만일 계신다면 그 신은 누군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존재론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왠가 하면 이 질문이야말로 정말로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이고 반드시 답을 얻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보에 갔을 때에 갇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옥중이 진이 나서 흔들리고 그 다음에 구출을 받았죠. 그때에 간수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이 범상치 않은 사람인 줄 알고 바울한테 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었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바울이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명확하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소중한 질문을 진지하게 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과 또 그 자신이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인생을 둘러보는 질문으로 새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새 인생을 살게 된 후에 또 인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은 인생의 목표, 인생관과 관계된 질문입니다. 가치, 인생의 가치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치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첫째는 직업, 두 번째는 배우자, 세 번째는 인생관 또는 가치관이 선택입니다. 무엇이 소중한가?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가? 이것이 확고하면 사람들은 거기다가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셨어요. 자기의 철학 사상을 철회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은 온갖 계급장이 다 띄어져서 강제 퇴역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의 종군을 했습니다. 간디는 비폭력 투쟁을 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가진 확실한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 분명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갖는 것은 사실 너무도 큰 축복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죠. 즉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청년 때에 이미 청년 때에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예수님께 보답하며 살겠다. 예수님의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나의 비전으로 삼아가지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만약 이렇게 결심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과 또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축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드렸던 두 가지 질문을 얘기했었죠? 지금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영광 중에 나타난 이분이 대답하시기를 그것도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사울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나니아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명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지난주에 본 건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 네 가지 특권과 축복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첫째 내가 그를 위하여 살고 그 사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날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하리라.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 질문,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의 답을 그는 한순간에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이거는 즉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인생관이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3차 선교여행까지 다 마쳐간 그 끝쯤에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저쪽 에베소를 지나서 지금 고린도 그리스에 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바울이 늘 로마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로마에 갈 때가 됐어요. 이제 아 이제 동쪽의 일이 다 끝나고 내가 저쪽에 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로마에 가야 되는데 로마에 가지 않고 그 다음 절에 바로 뭐라는가 하면은 그러나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그럼 예루살렘은 왜 가요? 예루살렘으로. 아 이거 바울로부터 다큐에 다 나오는 건데 지난주에 보셨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또 보셔야 돼요. 예, 지금 아마 이번 목요일까지는 5편, 5편까지 유튜브에 올라오고요. 10편, 그 매주 목요일마다 올라올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즉 이방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거는 좋은데 그러나 유대인같이 할례받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유대화주의자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를 다녀서 막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로마에 가서 스페인에 가서 또 교회를 하나 더 세우면 뭘 하나. 이 사람들이 와서 다 휘집을 텐데. 그런데 이게 휘집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오히려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한테 왜 이방 성도들은 유대율법 지키지 않고 또 받은 예수님 믿은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확실한 것인가를 내가 단판을 내고 신학적인 논쟁으로 이것을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 더 이상 유대주의자들을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면 죽을지도 몰라. 죽을 거야. 예언자들이 중간중간에서 사도 바울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눈물로 말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말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는 거기에 가서 그 소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순교 참수형으로 순교당한 것은 그분의 선택이었어요. 나 예수님 더 이상 안 전하겠습니다. 나 예수님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은 살려줬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소크라테스나 이순신이나 간디같이 바울도 우리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목적과 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확실하고 확고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바울의 인생관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한 이 인생관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인생관,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출발을 합니다. 5장 14절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쉬운 말 성경에는 나를 꽉 휘어잡는구나. 양쪽 팔을 붙잡고 꼼짝 못하게 하고 아주 사랑으로 감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우리가 확신하건데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들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어떻게? 영적으로 죽은 거고 또 십자가에서 다 같이 죽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죽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새 인생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만들어진 창조물이라. 여러분, 새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예수님 안에서 오니까 어떻게 새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네? 죄를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잖아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었잖아요. 이거보다 더 새로운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인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5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유가 있는데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즉 예수 믿어 다시 살아난 거듭난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인생관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 쓸 때도 그렇게 썼었어요. 말은 다르지만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철저한 인생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여요? 자막이?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번 안 읽어도 되겠죠? 너무도 클리어하게 나와있죠, 그죠? 예. 바울은 자기가 왜 사는 사람인지를 알았고, 우리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오늘 본문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그 전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울 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또는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항상 우리를 발목 뒷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없애고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것은 예수 처음 믿을 때 새 것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한번 드릴 때에 새로운 또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받고 새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는 지금 바울을 본받을고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그 깨달음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서 이 말씀에다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소리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땡땡땡이 보이시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가 최종상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최종상으로 하여금 타시는 최종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최종상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그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최종상을 대신하여, 할렐루야! 살아있는 최종상으로 하여금 다시는 최종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최종상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제일 크게 했어요? Great. 예.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도 메시지가 분명하죠. 이 성경 구절 하나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 축복받는 메시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가 다 같이 그가 최종상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똑같이 자기 이름을 분명히 넣어가지고요. 시작. 그가 최종상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최종상으로 하여금 다시는 최종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최종상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은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죠, 찬양도 드리죠, 헌금도 드리죠, 여러 가지 드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건데,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보면은 우리가 뭐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드려서 뭘 할까? 뭘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걸 이제 무슨 이렇게 약간 시청과 교제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나는 꼭 마른 막대기 같아.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마른 막대기를 할지라도 모세의 손에 붙잡히면, 네? 모세의 손에 붙잡히면 홍해를 가르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네. 마른 당나귀 턱뼈, 길바닥에 그냥 버려져 있던 거지만은 이것이 삼손의 손에 잡히면 적군 천명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인생에는 새롭게 해야 할 새로운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런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간에 서서 중재자잖아요. 화목하게 하려면 중재자를 서가지고 이쪽에 있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생 화해하게 하셨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는데 우리 보고 또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불신자들을.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분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중재시키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알려주라. 그런 얘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도하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말을 하도 여러분 많이 들어가지고 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린 전도는 두 가지로 한다고 그랬죠. 말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보여주는 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말 먼저보다 보여주는 것 먼저였어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세상 여러 가지로 혼탁한 세상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급류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슬러 가면서 어떤 것을 산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거든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물어볼 거예요. Why are you so different? 예? 당신은 왜 나하고 틀리냐?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말로, 삶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나누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또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아주 자랑스러운 부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보이죠, 그죠? 이분은 아닐과 페이스라는 분인데 우리 암노스 본부가 있던 브렌트우드의 트리니티 교회의 교인이에요. 이분이 그 2018년 우리 어라이즈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트리니티 교회는 정말 아주 큰, 영국 교회로는 큰 교회고요. 한 3,400명 모였으니까 큰 교회고 또 여러분도 아마 오신 분들 경험을 했을 텐데 이렇게 참가자들이 오면은 성도들이 다 자기 집을 내줘가지고 공짜로 자기 집을 내줘가지고 한 4박 5일씩 이렇게 집에서 자게 하고요. 차로 다 데려다 주고요. 이렇게 하는 아주 훌륭한 일들을 지금까지 몇년 동안 했어요. 음식 다 우리가 준비할 때 와서 전부 다 음식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한 교회인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어라이즈에 한 명도 참석을 안 하고 교인 400명 중에서 우리가 여러 영국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전도해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도와달라 그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강요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아는 사이니까 강요했는데 혹시 뭐 좀 못하면 좀 미안해 할까 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2018년에 이 아닐이 남편이 자기가 오겠다는 거예요. 한 명 왔어요. 한 명. 그리고 이제 우리 어라이즈 잘 마쳤습니다. 사진들 몇 개 쭉쭉 봤습니까? 우리 어라이즈 이제 오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단체 사진 지난 전에 한 120명, 130명 모일 때도 있었는데 금년에 한 80명 모일 거예요. 그다음에 뭐 어린이 전도도 하지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지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럼 어라이즈 이제 한 10명씩 팀을 짜가지고 영국 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그 교회 주변을 전도해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그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일 보고 그랬어요. 안일, 당신이 유일하게 이 교회에서 지금 갔다 온 사람이니까 내가 시간을 내 설교 시간을 5분 줄여서 당신을 줄 테니까 당신이 어라이즈에 가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라 그랬어요. 자기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못하는데 하여튼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하겠다고 하고 하는데 첫 문장에 저도 쇼크받고 교인들이 전부 다 쇼크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제가 우리 교회 나온 지 27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7년 동안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전도지 한 장 주어본 적이 없고 누구보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라이즈 매년 하는 걸 보면서 금년에 어라이즈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갔는데 뭐 3, 4일 훈련 받았지만 자신감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런던에 있는 어느 교회를 배치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토요일이에요. 공원에 갔는데 팀원들이 뭐 너무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니까 쫙 사방으로 흩어지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혼자 남았더래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한 30m쯤 떨어진 곳에 벤치에 백인이 하나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할 줄 모르니까 온갖 어폴로지를 다 한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한데, 이거 좀, 네. 저는 이거 할 줄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뭐, 해본 적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요지는 뭔가 하면,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영국 교회로 와서 도와주느라고 그런데 이 교회가 주소는 이거고 전도지대에 있는 주소, 그 다음에 내일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회를 좀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대본에 오케이, I'll be coming 그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쇼크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놀래가지고, 아, 이 사람이 나하고 얘기를 하기 싫으니까 빨리 그냥 끝내고 날 보내버리려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역시 참 좀 붙잡고 오랫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단칼에 다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자 이거 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올까? 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찍 준비를 하고, 뭐 기도도 했겠죠, 이제. 그리고 앞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교회 대문 앞에 가서 기다리는데,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왔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진짜 온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애들까지, 부인까지 다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가서 한번 예배에 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가족을 다 데리고 오는데 내가 왜 지난 27년 동안 아무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못 해봤는지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영국 사람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잘 안 울어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 이건 지금 공식 예배 앞에서 우는데 이거 얼마나 어깨가 들썩들썩 하면서 우는지 도저히 말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내려가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다음날 저한테 왔어요, 사무실에. 아,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좀 잘 컨트롤 해가지고 해서 내가 노노노 너는 메시지가 다 전달됐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지 않아도 여섯 명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뭔 일인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자세하게 그래서 얘기를 여섯 명한테 개인적으로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지도부가 와가지고 야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아, 우리 교회 전도대 꾸며가지고 전도를 해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내년에는 반드시 이 어라이즈 팀 우리 교회 오라 한다. 우린 잠도 재워줘, 먹는 것도 해줘, 장소도 빌려줘, 다 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2019년에 주린트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팀을 초청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얘기는 다 할 수 없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아닐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정말로 전도에 쓰임을 받지 못할 성도는 하나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꾼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손만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 쓴다는 거죠.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 또 어떤 면에서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뭐 어차피 전도는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나는 인간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 가서 내 대신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는 가는 거예요. 그 공원까지 갔고 그 공원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다가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지금 팀원들도 다 흩어지고 없으니까 자기 그냥 슬그머니 오면 되는데 오지도 않고 저 사람한테 가서 해야지 하고 30m 걸어갔다는 거죠. 30m 걸어갔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 혼자 가지 않고 전도대하고 같이 나갔다. 예.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복음의 씨앗을 너무너무 많이 뿌렸다. 이번 다큐에도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아리아바고 언덕에서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아덴의 전도는 실패였다. 왜냐하면 믿은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전도를 영혼 추수로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전도와 영혼 추수가 맞지만 영혼 추수라고만 생각할 것 같으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씨를 뿌리는 단계를 소홀히 여기는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씨를 뿌리지 않고는 추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바울 앞에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어떤 또 아덴의 시민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의 씨가 떨어졌잖아요. 물론 그날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나중에 이 철학자들 심령 속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주님께서 열매를 이끌고 가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것 아시죠? 그죠? 아니, 동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마찬가지로 전도도 명사로 끝나면 안 되고 동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사시겠어요? 무엇을 하면서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의 장기, 단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그거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나의 이 관심사, 장기, 단기 관심사는 예수님의 관심사와 일직선상에 있는가, 연결이 돼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구원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큰 뜻을 가지고 계세요. 새로운 인생으로 새 출발을 하게 하셨으니 그 뜻이 있으신 거예요, 목적이.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불교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학 1학년 때 1970년에 처음으로 선배들의 끈질긴 전도를 받아가지고 제가 대번에 네, 가겠습니다 했을까 했어요? 몇 달 동안 안 그러다가 가게 된 거죠. 근데 제일 감동받은 거는 그 중에 한 선배가 군대에 갔는데 저한테 의정부 군대 복무하면서 저한테 대여섯 장 되는 편지를 가끔 보내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예,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정말 주님이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게 된 거는 사실 1978년이었어요.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전공과 직업과 신분에 있든지 간에 그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안일은요, 너무도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냥 어라이즈 끝나고 끝난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전도했어요. 1년 내내 부부가 몇 사람하고 전도를 하니까 지도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라이즈를 초청을 한 거였어요. 근데 안일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컴퓨터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스웨덴으로 한 달에 출장 적어도 세 번 갑니다. 가서 그것은 무슨 트러블 슈팅을 해줘야 된대요. 그런 전문가인데 자기 그 일을 잘 하면서 또 전도하는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193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1940년대 10년, 1950년대까지 동부아프리카 지역에서 우간다, 루안다, 케냐, 탄자니아, 부룬디, 콩고, 남수단 지역에서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것을 이스턴 아프리카의 대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과사전은 영어로 된 백과사전 들어가도 꽤 나올 만큼 큰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때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잠깐 있다가 끝난 부흥이 아니고 수십 년 지속된 그런 기간 중에 그 사람들이 가끔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어느 날 아주 저먼 산골에서 온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중간에 헌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헌금을 아프리카 그때는 30년이에요. 지금 100년 전이잖아요. 그죠? 거의 100년 전. 그러니까 무슨 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다 돈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화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 바구니가 아주 큰 바구니인데 그 바구니에다가 거기다가 가져온 파인애플, 바나나, 파파야, 망고 뭐 이런 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아시겠죠? 헌물이에요. 그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딱 보니까 아무것도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들고 와서 오늘. 근데 이렇게 쫙 하면서 걷는데 자기 앞에 온 거예요. 자기 앞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노니 자기는 좀 미안한지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벌써 이미 그 바구니는 너무너무 무거워졌어요. 두 사람이 들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옆에 거두른 거야. 거들어가지고 이제 딱 헌금 이원이 된 거죠,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쭉 갔다가 쭉 그 바구니마다 쭉 이렇게 한 열 바구니 정도 서고. 근데 이 형제 바구니가 가운데 있었대요. 근데 이 형제가 갑자기 이제 헌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형제가 갑자기 바구니를 팍 엎어버린 거예요. 팍 엎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근데 자기가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는 오늘 아무것도 가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나나도 파인애플도 다 이거 좋아하시고 그렇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이것보다 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 아주 격천 성골에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지도자들한테 신앙을 인정을 받고 유학을 가고 돌아와가지고 아프리카 동부의 그 교회들을 섬기면서 대주교까지 올라간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그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인생을 받으셨으니 이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인도를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새 인생 사시고 지금까지 교회 오면서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로 전도로 이 교회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교회들 많지 않아요. 세계를 다녀봐도.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드릴 그런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신앙생활에 그 대차대조표를 만들어보고 한번 세무정산 한번 해보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 출발, 새로운 인생 주셨으니까 그 받은 인생 가지고 새로운 인생관으로 새로운 일을 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이제 설교 마칩니다만 다 우리 일어서서 기도를 하십시다.